신앙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죄를 사하셔야 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죄의 중차대함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씻길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초창기에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기독교가 세상과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고 왕의 권세를 맛보기 시작하고 이런 교회에도 황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막으로 사막으로 산중으로 산중으로 들어가서 수도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원 중에서 경건의 운동을 힘쓰고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바른 신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는데 그 중에 만든 것 하나가 바로 소위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교회에 전파해서 경건운동에 힘쓰게 했습니다. The seven deadly sins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교만이요. 그 다음엔 탐욕이요. 그 다음엔 음욕이요. 그 다음엔 질투, 탐식, 분노, 게으름. 이것이 seven deadly sin, 죽음에 이르는 대죄 일곱 가지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하 정말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가 있고 반대로 가벼운 죄도 있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 물론 성경에도 짐짓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형벌을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든 죄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가볍고 이건 치어도 별 상관없는 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모두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라는 것은 내가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 결국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는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여러 주정의 주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중요하죠. 창조의 유일한 수단 말씀이었고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고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훨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이 받는 모든 저주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기인한다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창세기는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를 많이 말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자원과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원과 재능이 거침없이 발휘되어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복입니다. 그 반대는 저주는 그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고 금지당하고 차단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차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쯤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다가가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하나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9장 1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 기능과 자원과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도 맺고 그 그늘로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는 이게 나무의 기능과 자원입니다.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그 자원과 재능 발휘에 있어서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금지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가 가진 자원과 재능은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원과 재능이 극대화되도록 발휘되어졌습니다. 그 한 방에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목동이라는 것 자원과 기능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극대화되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일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능, 에덴 동산, 그 어마어마한 자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고 차단당합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예요.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막혀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 120년 동안 끈질기게 순종하는 노아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때 이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복 주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삭에 이르면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반항 없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는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복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도 없고 이전에 있었는 줄도 모르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납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